오늘도 오후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서 사랑과 나눔 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했듯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대림절의 가장 큰 키워드는 기다림 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기다리는 것, 약속 시간에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것,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흔히 있는 일이 우리에게 기대감만 주고 좀 긍정적인 일만 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실망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 주는 실망감을 떠올려보면 유년 시절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4살 때쯤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 택시가 회사보다 메리트가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번 돈을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택시는 산악금이라고 하죠. 산악금을 채우고 나서 그 이후에 번 돈을 자기가 이제 가질 수 있는데 개인 택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한 만큼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고 싶은 날 자유롭게 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맞추거나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쉬고 싶으면 얼마든지 쉴수 있다는 것이 개인 택시의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쉬는 날 이외에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셔서 30분 정도 기도를 하시고 8시 20분까지 식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스쿼트라고 하죠. 앉았다 일어섰다 해서 하체 운동을 하신지 그것도 평생 해오셨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충은 운전을 해보신 분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운전이 생각보다 많이 피로하고 몸이 고됩니다. 9시쯤 출근하시고 나면 오후 3시쯤에 집에 들어오셔서 낮잠을 조금 주무십니다. 30, 40분 정도 낮잠을 주무시고 이른 저녁 식사를 하신 뒤에 또다시 출근을 하십니다. 출근을 하시고 나면 제가 자기 전에는 들어오는 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보통 퇴근 시간이 빠르면 새벽 3시, 늦어지면 제가 일어났을 때 오곤 하셨습니다. 이제 주말이거나 빨간 날, 꼭 쉬는 날에는 눈이 잘 떠졌습니다. 그래서 6시나 조금 이른 시간에 TV를 보러 할머니 방에 갈 때면 부엌에서 아버지께서 라면을 끓여 드시곤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찌됐든 새벽 3시쯤에 들어오면 6시, 7시쯤에 들어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날 안에 들어오지 못하실 때도 다만사였습니다. 조금 멀리 가실 때면 다음날 오후나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오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그대로 누우면 3초 안에 코 골고 바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가족 휴가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5살 하준이가 있는데 하준이가 저희 집에 첫 손주거든요. 첫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쉬는 날 이외 수요일, 주일 이외에는 쉬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준이 덕분에 그나마 가족 휴가를 보낼 수 있었지만 제 유년 시절에는 가족 휴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아버지께서는 일하는 날에는 아침을 같이 드시는 정도가 전부였고 또다시 출근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는 그래도 굉장히 따뜻한 분이고 가정을 위한 분이다 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서 아버지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개인 택시 아버지 물려받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 택시 운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께서는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대노를 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혼날 일인가? 아버지를 그만큼 존경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도로 저희 아버지에게는 끝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그 일을 절대 물려줄 수 없다는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아버지 휴무 날에 놀토라고 하죠. 요즘에는 토요일이 다 직장인들 쉬지만 저희 아버지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쉬시는데 아버지 휴무 날에 기다리면 됐는데 꼭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날에 아버지가 언제 오는가, 아빠 언제 오나, 아빠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기대와 동시에 실망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면 좋았지만 금세 주무시기도 했고 금세 나가시기도 했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만큼 시간이 가지 않는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빨리 오라고 놀러 가자고 말하면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아빠가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시간이 흐르고 청소년기 시절에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두통이나 뭐 감기도 걸리지 않는 굉장히 슈퍼맨과 같은 존재였고 항상 다 괜찮다, 할 수 있다, 해줄게, 도와줄게, 아빠가 있잖아, 이런 식의 굉장히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작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께서 작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키도 저보다 작아졌고 다리도 얇아지신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에게 조금 쉬면 안 되냐고 말을 할 때면 여전히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아빠가 일을 해야 먹고 살지. 그런데 그것도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했고 학업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항상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버지의 자리에 그대로 놓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인 하준이가 3살에서 4살이 될 무렵쯤에 저를 기다리다가 날마다 밤만 되면 자기 직전에 오는 저를 보면서 제가 오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나보다 일이 좋은가 봐. 사실 저는 그나마 그래도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빡빡하게 살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하준이에게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서 뭐하나,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의 삶이 머리에서 마음도 함께 이해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렸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원망이 섞인 나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기다림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요한이 무엇을 하던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던 사람들은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았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이 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일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은 수식어가 붙어있던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요한이라고 불리는 경우는 없고 세례 요한이라고 보통 불리죠. 그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모를 때 선두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구약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존재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보면서 많은 이들은 부정할 때 그는 항상 굳건했는데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 대한 확신이 그토록 흔들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본문의 도입부를 보면 현재 세례 요한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나요? 네,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데 있어서 큰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은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헤롯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었고 세례 요한만이 그것을 보면서 부정하다고 바르지 못하다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대항한 사람으로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을 비판하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오셔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의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다면 누구보다 헤롯과 같이 불의를 행하는 부정한 자리에 있는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할 인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라고 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헤롯이 두려워서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한마디도 못하고 있을 때 요한은 나설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지만 생각보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지금까지 그가 믿고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메시지와 현실 사이에 괴리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악이 승리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쯤 불의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야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헤롯이 망하게 될 것이고 자신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 밖에서 안으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가 헤롯을 심판하려 한다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심판의 행보보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일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죄인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그때 요한은 기로에 서게 된 것이 아닐까요? 만약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면 이거 아니지 않나?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만약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면 요한은 지금이라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으로 보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꽤나 큰 충격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들이 전하고 또 전했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따르며 전했던 그 존재가 자신을 외면하는 것만 같은 현실을 경험했을 때 요한은 흔들렸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의 사역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을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재림이 됐든 초림이 됐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초월적인 신비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너머에서 구름 타고 오실 한 인물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과 시선을 세상 너머에서 신비를 가지고 나타날 신적인 인물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머리가 길고 백인의 얼굴을 가진 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존재를 열심히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한 인물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멍하니 서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 또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구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 올지 모르는 한 인물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기다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것은 인물 그리고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특정한 사람과 장소가 아니라 땅에 도래한 다스림이듯 메시아 역시 사건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통해 우리가 특정 인물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적인 인물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갇히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특정 메시아에게 집착하고 하늘에 눈이 팔려서 이 땅에서 보고 들어야 할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요한은 메시아라는 인물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인지 그가 아닌지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그라는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메시아냐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눈을 뜨고 걸으며 병이 낫고 살아나는 사건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함께하기를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곳에 바로 메시아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이죠. 몇 년 전에 일어난 일 중에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연히 SNS를 보다가 한 기사를 봤는데 유사한 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휠체어로 지하철 운행을 막으면서까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을 함께하는 사람,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해달라고 외치는 이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렸고 그 사건에 대해 SNS와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댓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다른 방법 많은데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게 올바른 행위인가. 그것을 보며 참 지옥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이전까지 들어줘 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라봐주지 않았으면서, 우리의 삶 이곳저곳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부재가 여전히 널려 있는데 말이죠. 어제 기사에는 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그 목소리에 벌금 3천만 원을 부여했다는 1심 판결을 보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이제 소송을 걸었던 것이죠. 운행의 차질을 만들었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게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대림절이라는 큰 타이틀을 우리에게 허락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한 조각만큼이라도 달라지길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단순히 신적인 메시아의 존재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메시아를 직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는 의문을 제기한 요한을 또 극찬을 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의심했던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네 같은 사람이 없다 라고 극찬을 하십니다. 잘 알지 못하여 의심한 자녀를 품에 안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범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의 행보를 부정하고 언제나 자기를 비워 주변을 향해 움직이는 메시아의 삶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주인에서 비천한 땅의 아들로, 왕궁 대신 가난한 가정으로, 화려한 침실 대신 가축의 구유에 누우신 분을 우리는 부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변방에서 태어나 성문 밖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도 부정당하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 수모와 낮은 자리에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의 삶이 바로 메시아의 삶,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말이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대림절에 가장 어울리는 찬양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가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삶의 이야기를 부정했습니다. 모두 다 부인했고 나몰라 했습니다. 그저 신적인 존재가 오기를 바라면서 신비를 품에 안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할, 로마를 무찔러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고 자신들이 좌의정 우의정을 담당할 것을 상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세례요한과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사건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에 시선을 그리고 마음을 우리의 행함과 모든 믿음이 함께하는 양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땅에 살아갈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또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아버지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를 꿈에 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곳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그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메시아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양정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